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세절이기에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처음 와서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공부했을 때가 성경공부 시간에 설교했을 때 그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였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보편적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그 구성 성분과 또 출신자들 이것을 살펴보므로써 잘 알 수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그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왕족 출신의 마나인과 그리고 노예,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모니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교회 구성 성분, 교인으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요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 출신과 그리고 왕족 출신이 한 교회에 있고 그리고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 선지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약 20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가 시작될 때도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의 노예와 왕족의 신분의 격차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났다는 것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요 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존재했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학력이 낮은 분들이나 그리고 학력이 높은 분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분들 우리 교회에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폼만 잡는다고 절대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과 교회가 숭고한 뜻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약 3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5월이면 100주년 기념교회에 온 지 3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수요 성경공부 말씀을 물론 그 중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다시 본문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안디옥 교회 2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 활동을 보고하고 그들과 지낸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저 말고 사도행전을 저를 따라서 강해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설교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분명 안디옥 교회의 교인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를 분명히 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비롭게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왕족 출신과 그리고 노예 출신, 그리고 다양한 구성 성분으로 출신으로 이루어진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는 제자라는 것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과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라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를 다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특징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통일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모습을 제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원래는 유럽에서 번창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유럽에서 번창을 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이 현대사진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진하면 미국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시 유럽 사진을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독일에 있는 디셀도르프라는 작은 도시에서 디셀도르프 예술학교에 있는 베어 부부가 사진 강좌를 개설하면서부터입니다. 베어 부부는 사진작가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유명하게 된 것은 그들이 제자를 양성하면서부터입니다. 베어 부부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엄청난 스케일의 사진을 크게 만드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로 열을 압축해서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그들의 제자는 그 통일성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어 부부의 제자들은 전부 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절대 색깔이 같지 않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색깔로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판도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어의 제자들입니다. 베어 부부는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특징과 개성들을 전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베어 부부의 제자들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들 사진 한 장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방식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들을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먹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도 개성이 독특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출신 성분도 다양했습니다. 성질급한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 많은 요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개성과 특징을 말살시켜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들의 허물과 잘못과 오류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개성과 특징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도 한 사람만이 기록하지 않고 네 명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사용해서 버릴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소모품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수단적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제자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처럼 말을 할 때 완벽한 서울말과 표준어를 구사한 사람도 있고 사투리가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는 너무도 다양한 경우를 직면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바라볼 때 이 존재가 이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산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으로 그 사람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서로를 보게 된다면 병들고 힘없고 약하고 돈 없고 실패한 자들은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인은 그 사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원이나 이것이 그들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성도라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자를 뽑을 때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봉사자를 섭외하거나 뽑을 때도 이 사람이 봉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이 사람이 봉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자를 섭외하거나 어떤 행사를 진행해 갈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본인에게 유익한가입니다. 본인의 신앙에 유익한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본인 신앙에 유익할 때 그 사람을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너무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본인의 신앙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운되고 실족하고 상처받게 된다면 그만두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에너지가 다운되고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봉사를 시키는 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즐거워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좋아서 봉사를 하는데 그 덕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먹습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좋아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좋아서 재물을 나누었는데 그 덕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구시고 유지하시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유지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조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고 전혀 다른 원리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의 개성, 자기의 특징만 절대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모난 부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난 원래 그래, 난 천성이 그래, 내가 원래 그런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천성이 착한 사람 없습니다. 원래부터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합치되지 않는 성품이나 삶이 있다면 모두 다 제거해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으로만 오직 교회는 통일될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을 통해서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통일되어서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다든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너무도 드라마틱하고 너무도 치열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선교 여행을 치열하게 다녔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들을 곳곳에서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너무도 드라마틱하고도 치열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냥 하루 그냥 오래 있었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을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그토록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굳이 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기만큼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 중단되고 주님의 삶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그냥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주님의 증인의 삶이 증거되어질 때 사도행전은 그걸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영적인 서비스나 그리고 정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교인들은 와서 주일이나 수요일에 와서 그 영적 서비스를 수용하고 누리고 이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부르셔서 함께 살아가게 만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살아갈 때,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성도들의 살아감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어떤 청년 결혼식에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청년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같이 이전에 교회 다녔던 어떤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자주 꿈에 나타난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꿈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꿈에도 역시 소리 지르고 꾸짖고 나무라는 그런 모습으로 종종 출연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천국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꾸지람 듣고 소리 지르고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왜 회고해보면 그 세월이 천국과 같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인간들이 제공하는 그런 따뜻함, 인간들이 제공하는 그런 친절함, 그런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래 인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감 속에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감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미지가 꾸며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면 신비주의 전략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 실체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참 사람 좋게 생겼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 선하게 생겼다. 이런 너무 심하게 묻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함께 살아가게 되면 신비주의 전략은 다 실패하고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눈빛만 봐도 찬송이 나왔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만약에 매일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면 15장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루 보고 이틀 보면서 분명히 사도로서의 꽃향기를 맡았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화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짜증도 부렸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해주는 것은 교회 안에 완벽한 인간관계가 존재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없어서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덮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넉넉히 덮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자체에 힘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이 위력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랑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심과 사랑하심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따라서 교회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함께 세월을 보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있고 뭐가 그렇게 잘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불쌍한 이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속에 사망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겠답니다. 그것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에 중직자가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어서도 아니고 성도수가 천명, 만명이 되어서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이 엄청나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특별한 일, 놀라운 일, 사명, 비전 이런 것을 완수해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만약에 놀라운 비전과 뜻과 일을 성취해내는 것만이 주님의 교회고 놀라운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라면 저 할머니들이 모이는 시골에 몇몇 안 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초대형의 메가처치나 저 할머니들이 몇명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는 시골 교회나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동일하게 사망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를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도록 주님께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따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13장 2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역사 속에서 소임을 다하고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교회, 어떤 위대한 사람도 역사 속으로 전부 다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을 성취하거나 뭔가 가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 주님의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받는다 생각이 든다면 시골에 있는 미자리교회나 미자리교회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라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예배당을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신이 성전이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교회입니다만 교회라고 할 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때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은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따의 교회에 드러난 모습,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네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서로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멋있는 문학 이야기를 하고 싶고 책에서 본 내용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세계문학 전집을 1년 전에 250권을 샀습니다. 한 권도 못 봤습니다. 책을 보려고 하면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영화 보고 아들과 무한도주 보고 런닝맨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한 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본 거라고 영화하고 TV밖에 없어서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그녀 보면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기적으로 인해서 70대 할머니가 20대 처녀로 돌아갑니다. 근데 20대 처녀로 돌아갔는데 이 외모는 20대 처녀로 다 돌아갔는데 이 기억은 70대 기억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로 돌아간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하얀 나비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저 영화 보면서 잘 웁니다. 겨울왕국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하얀 나비 노래 아시죠? 하는 수 없네요. 제가 부르는 수밖에.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대충 이런 노래입니다. 찬송가 말고 이 노래 부르는 사람, 강단에서 부르는 사람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는 바람에 유복자로 아이를 낳습니다. 유복자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키웁니다. 그래서 병원에 애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애를 안고 계속 웁니다. 그리고 시장통에서 일하면서 애를 끈으로 묶어놓고 못 가게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애환을 담아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사람들은 다 환호성을 지르는데 정작 부른 본인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뭘 비춰주냐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할머니와 같이 세월을 보내온 어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지나온 세월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이야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청년이 굉장히 큰 전신마취라는 굉장히 큰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본인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구마구 사용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청년에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은 담담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아버지도 담담하게 있는데 기도하는 목사만 죽으라고 울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살아온 세월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세월을 살아왔고 어떤 신앙의 수준이며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데 지금 전신마취 수술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아니까 그 아픔이 남의 것을 여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했을 때 교인들은 감격에 겨웠을 겁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도시에서 루스드라에서 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개처럼 끌고 나와서 시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사도 바울은 나누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그 바울의 아픔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나도 슬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함께 무리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공통된 목적이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JMS라는 사이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그 사이비의 허구성을 보고 교회에서 그 단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JMS라는 사이비성을 알겠는데 나왔는데도 가끔씩 그 사이비 단체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따뜻하게 정을 나누었던 것, 그거 너무도 그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가 또 무엇을 지향해 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봐야만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고 어수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호칭을 얻어내게 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1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큰 다툼과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강주훈 목사가 개척해서 1년 됐는데 흔들린다면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줄 알았다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자 큰 다툼과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 진리와의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교회에 끊임없이 거짓 진리를 집어넣습니다. 거짓 진리를 집어넣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짓 진리와 싸워나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영적인 거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생명력이 없으면 들어와도 모릅니다. 시체를 찔러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 들어와도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지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목회하지 않았던 교회가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1년간 가르쳤는데 이제 또다시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말씀 사경회 같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한 이벤트성에 가까운 말씀 양육으로만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교회가 무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은 거짓 진리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너무도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짓 진리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과 싸웠습니다. 중세 교회는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규칙과 그리고 종교적인 원칙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거짓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휴머니즘이라는 철학이 교회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또한 그 거짓 진리를 거짓 진리와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짓 진리와 싸워 나왔던 그 흔적들이 바로 흔적과 노력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는 거짓 진리에 대해서 싸우면서 만드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거짓 진리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전파해 갈 것입니다. 그 속임수와 그 철학은 너무도 강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깊은 샘을 파내고 더 깊은 샘을 파내서 그 거짓 진리를 끊임없이 회파해 감으로써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할 때 너무도 다양한 논낮이에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때로는 가난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침몰시키려 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외로움과 실패와 거짓이라는 그런 파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침몰시키려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파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 권력, 힘, 재능으로 배를 너무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튼튼하게 그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파도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침몰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드신 배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도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파도가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사고와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우리를 고통의 바다로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신 배가 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그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실패와 좌절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질병이라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파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파도가 넘쳐올 때 이 배들은 더욱더 튼튼해지도록 설계되어졌고 그런 파도가 높아질수록 그 파도 위에 우뚝 서서 그 파도를 딛고 강하게 전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러한 철학이 교회에도 파고들어서 교회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편리함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 편리함은 너무도 매력적이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메말라감에도 스스로 좋다고 위안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대의 철학에 밤묻혀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더 깨워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대는 악한 세력이 너무도 강교하게 교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침투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악한 세력들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시대의 철학을 딛고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샘을 깊이 팔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